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4장.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목소리, 곧 나팔소리처럼 들리던 그 목소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서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보좌 둘레로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명들이십니다. 보좌 앞에는 또한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생물은 황소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기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심지어 날개 아래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35장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개인적인 것들과 함께 직접적인 권면으로 교회의 부조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린 의무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 즉 기쁨을 회복할 것을 부탁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미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당부하면서 먼저 자신의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 했는데, 먼저 그러므로는 3장 말미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이 귀중한 신앙적 진리에 마음이 나눠질 수 있겠는가 라는 확신을 담아 하나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랑하고 뒷부분에 다시 반복으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고백은 사랑 고백의 절정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열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이 열정은 쉽게 불타고 식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혼에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은 자신을 희생할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갈수록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필연적인 사랑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함께 나눈 그 사랑은 결코 어떤 사랑에도 모자라지 않고 특히 자신의 피 흘림으로 얻어진 형제들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앉아 있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끼리라면 이런 정도의 관계는 되어야 정상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미래의 기쁨과 영광이요 자랑거리인 형제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승리, 축제 또는 예배, 공문화, 명예, 왕권이나 왕의 방문들을 의미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표현은 이미 신앙적으로 승리의 반열에 선 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역할한 결과, 즉 열매가 저들이라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 영적인 다름질이 헛되지 않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이죠. 바울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만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1절 하반절의 권면 역시 3장 17절에서 21절의 부정적인 표현을 제외한 하늘에 시민된 가치에 부끄럼 없이 마지막 영광으로 변화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에 견고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큰 확신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려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바울다운 자세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이죠.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 이 두 여인이 교회 분열에 앞서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권하는 바울의 당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런 원리는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이었죠. 그 원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장 3절이라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특히 같은 마음을 품을 자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즉 같이 예수도의 희생과 사랑을 바탕한다면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당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3절 첫 부분인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구를 두고 하는 표현인지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단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요청한다는 표현으로 봐서 바울과 잠시 만나고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도의 십자가를 함께 맨 사람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맨 사람들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빌립보 교회와 관련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는 표현은 앞에 분파의 인물로 거론된 두 여인,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마음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는 이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여인들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클레멘드, 이름만큼이나 귀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순한 자비로운 고마운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의 복음적인 역할을 협력하라는 부탁이고, 그 외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돕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과제입니다. 특히 도움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1세기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가혹하고 각박한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함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모두 4장 104절밖에 안 되는 편지에 기쁨, 기뻐하라가 무려 12회나 쓰여지고 있어서 8, 9절마다 한 번꼴로 쓰여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회복해야 할 과제는 복음 안에서 삶에 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인데 먼저는 기쁨의 위치와 시기에 대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유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때로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개그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쾌함을 끼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시기도 항상 기뻐라는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듯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다시 일깨우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좌우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혼에 대한 약속과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안타까움을 보며 낙심할 때에도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역시 같은 기쁨을 소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기쁨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저 마음의 언저리에 가라앉아 있는 기쁨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인데 어쩌면 여기서부터는 기쁨의 방법과 이유를 다음 시간에 연이어 다루게 될 7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낱말은 관용입니다. 바울은 이 관용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하반절이죠. 이제 실제적인 당부를 보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에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장로의 자격에서 말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에 가르침을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을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죄. 지난 시간에 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죄는 부도덕, 태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순종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용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도덕적 원리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엄한 벌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도시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 그들이 그 성을 도망할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그 성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즉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도덕적인 잘못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한 젊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왕이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으나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초대받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와 식사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웃사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을 관장하는 레위인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한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로 하고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웃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웃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던 웃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였으므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들이 쓴 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저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더함으로 다른 복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경고를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을 지나쳐 너무 멀리 가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열이 더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이 금지했으므로 성경이 침묵할 때에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방법은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을 변경할 수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크기와 층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코페로 나무를 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노아는 코페르 나무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코페르 나무 대신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 단풍나무 같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그에게 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참나무나 히코리 나무나 단풍나무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하셨을 때 그 나무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이 세상 것까지 다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틀림없이 연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장을 사용하여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코페르 나무 대신 다른 나무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나병을 치유받고 싶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그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여기서 언급한 강에 가서 담그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나만이 다른 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면 나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지 요단강에서 내 몸을 일곱 번 담그라 했지만 그 명령에는 고침을 받기 위해 다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명령에서 사도들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할 것이 복음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받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전파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왜 정치를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할 것은 복음이었고 정치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교회 건물에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대신 정치를 전한다면 명령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세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물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 아니면 차가운 물에서 세례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물에서 받든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잠기는 장사를 물뿌림으로 대체한다면 그 명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의 만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념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의 상징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당신의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 재료를 떡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떡 대신 닭고기를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대신 오렌지 주스로 대체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명령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나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노래들은 에벳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벳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종류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어떤 종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언급한 음악은 노래 부름, 곧 육성음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주제와 연관된 교훈을 가르칠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예배시 악기 사용을 금지한 구절이 없지만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주의 만찬에서 오렌지 주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악기 사용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악기를 더하는 것은 명령 자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음악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사용할지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노래하라이므로 어떤 음악인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곡조가 필요합니다. 이 곡조를 우리가 왜어서 불러야 하는지, 악보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도움이 되는 악보 사용은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지만 부르는 노래는 육성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받으실지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뛰노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고
우리 다시 만나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정하신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지혜 앞에서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저희와 함께 거하고 저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저희는 그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저희가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계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통치와 권세가 드러나며 영광이 더 밝게 빛나기를 소망하오며 저희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